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저녁 방송 VOA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시아 언론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첫날부터 북한에 대한 대통령과 자신의 입장은 정확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후 북한을 대화와 협상에 관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 등 중요한 약속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모든 그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그 이후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에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6만여 명과 3,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추가로 감염됐으며 사망자 또한 600여 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발생한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미국 전역의 의료 전문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인근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 세계에서 매일 수만 명씩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누적 확진자는 78만여 명으로 이 중 3만 7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5만여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나왔고 3천여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탈리아는 10만여 명의 전체 환자 중 1만 1천여 명이 사망해 치사율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8만 7천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7,700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은 6만 7천 건, 프랑스와 이란은 각각 4만 5천 건과 4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은 8만 2천여 명, 이 중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역유입 사례 등을 우려해 전 세계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세계 49개 국가 영토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오늘 내각 회의 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 나라와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한국, 중국, 그리고 영국과 그리스 등 대부분의 유럽 지역이 해당합니다. 또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73개 나라와 영토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유럽의 일부 기업들이 이란에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60일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말한 것처럼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테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모든 발전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언제라도 이런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과 중국 어선이 동중국해에서 충돌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일본 방위성 소식통을 인용해 이 사고가 어젯밤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에서 서쪽으로 약 65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본 구축함 시마카제 탑승자 가운데 부상자는 없었고 선원 13명에 탑승한 중국 어선에도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협상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물품에 북한 내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서 13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30일 더 계속된다면 준비태세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부와의 협상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30일 북한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position on North Korea and mine have been in lockstep since the very first day I became secretary.
폼페오 장관은 이날 아시아 언론들을 상대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첫날부터 북한에 대한 대통령과 자신의 입장은 정확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으로서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후 북한을 대화와 협상에 관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 등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며 우리는 모두 그 모든 일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그 이후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trying very diligently from the American side since that very day to move forward in those negotiations.
폼페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유엔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와 다시 마주앉고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을 시작한 이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에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From early on,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North Koreans were likely to have a challenge, we've offered assistance.
미국은 북한이 도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초기부터 지원을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식량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과의 대화 의혹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그처럼 제창하는 대화 재개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 세워보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 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심히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유지해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신임 대미협상국장이란 직함을 공개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신임 대미협상국장 이름으로 낸 담화는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blame the U.S. for the fact that they don't want to negotiate. And they use their favorite subject, Pompeo, as the excuse.
힐 전 차관보는 30일 VOA에 북한은 대미 협상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들이 비난하기 가장 좋아하는 대상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북 협상의 미래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도 나왔던 발언이라면서 향후 기존의 도발 수위보다 더 높은 도발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핵실험은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담화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촉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며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remember that the Pyongyang blamed Pompeo and Bolton for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을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돌렸던 것처럼 이번 담화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간극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미 입장 변화에 대한 시도는 없다면서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북한은 기존의 저강도 도발을 통한 인내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지속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담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혔던 것과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입장을 바꿀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ope over time that it will have an impact, that they can stay longer, that they can hold their breath longer.
북한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자신들보다는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끼쳐 미국이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아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핵과 ICBM 모라토리움을 깰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담화는 대미 협상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not indicating any willingness for negotiations. They continue to hint at doing something strongly.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자신들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담화를 발표한 외무성 신임 대미 협상국장이 처음 공개된 직함임을 들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면서도 대화는 비핵화가 아닌 제재 완화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trying to leave the door open, but I think it's pretty clear they have not shown any interest in negotiating.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담화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의 문을 항상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대화의 전제를 자신들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saying unless you accept our proposal as a basis for discussion, there's no point in meeting.
따라서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북한은 핵 억지력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 클링너 연구원은 새로 공개된 대미 협상국장 직책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We often get wrapped around the axle about who's in charge of negotiations.
한반도 문제를 모니터하는 사람들은 대개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인사 혹은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관심을 갖지만 협상에 대한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담화의 주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지가 관건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물품에 북한 내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지 약 두 달여 만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이 북한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손세정제와 항생제 등 의료 물품이 담긴 화물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화물이 28일 아침 북중 국경 지역 단둥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지원 물품이 북한에 반입된 것은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은 지 두 달여 만이고 물품이 단둥에 도착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면제 승인 물품은 보안경 800개와 청진기, 면봉, 의료키트 등 미화 15,000달러 상당이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달 초 단둥에 도착했던 대북 지원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확인했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장갑과 마스크, 적외선 체온계 등의 개인 보호용품이 북한에 도착했고 평양에 있는 보건성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물품이 도착한 시기와 전달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의 대북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IFRC는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처음 면제를 받은 단체로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검사 장비에 소요되는 시약 만 세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리차드 블루이트 IFRC 유엔 상주 대표는 지난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에 지원할 물품 조달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So we've done the procurements in Geneva. Then we need to get the products to the Chinese.
그러면서 얼마나 신속하게 국경을 통과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 물품이 북중 국경에 도착하면 검역에 열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FRC는 지난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통관 절차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 물품의 대북 지원을 연기했습니다. 평양주재 개발협력청 사무소 철수로 지원 물품 사용에 대한 감시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외교부는 30일 북한 당국 요청에 따라 준비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물자 수송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이웃 중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한 직후 스위스 외교부사나 개발협력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건시설 소독을 위해 스위스의 염소 생산 장비와 발전기, 보호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앞서 스위스 당국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7일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신청한 약 9만 스위스 프랑, 미화 9만 5천 달러 상당의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물품에는 마스크, 안면보호대, 가운 등 개인보호장비 2천 세트와 북한 내 30개 병원에 전달될 소독용품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외교부는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하며 대북 지원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조치로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직원을 본국으로 송환한 상황에서는 지원 물자 전달과 사용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실행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인원이 다시 상주해 제 역할을 하고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 절차를 다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 물자 전달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지난달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로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의 인도적 지원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여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1995년 북한의 고난 행군을 기점으로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두고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864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에서 13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앞으로 30일 더 계속된다면 준비 태세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30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13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캠프 험프리스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계약직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가 캠프 험프리스에 마지막으로 들른 날짜는 27일이며 현재 한국질병관리본부 KCDC의 지시에 따라 기지 밖에 있는 자택에 격리돼 있다고 주한미군은 덧붙였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부대장 마이클 트램블리 대령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와 함께 일한 27명 대부분을 파악했다며 이들은 현재 숙소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27 of the individuals that person works with, we've already reached out. They're already on quarters. Most of them.
트램블리 대령은 방역 소독팀이 숙소 등 해당 건물에 대해 방역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지난 23일 이후 발생한 4명의 확진자는 모두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나왔으며 이 기지에서는 2월 6일 한국인 근로자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보건 방호 태세는 지난 27일 A, B, C, C+, D 총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직전 등급인 C+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5명 이상 모임 제한과 개인 간격 최소 6피트 이상 유지 등의 규제 외에 C단계를 유지 중인 나머지 미군 부대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된 영외 종교활동, 이발소 방문, 보육시설 이용 등이 영내외 불문,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엄격한 보건 조치들로 인해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군사 안보 전문 매체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우리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았고 본부에는 상황팀만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5, 6일 정도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가정컨대 우리가 현재의 조건을 30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조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의 소대와 중대급 훈련에 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영어 문구가 쓰여진 검은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코로나 방역 위험 단계를 지난 2월 24일부터 높음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연말 현재 러시아에서 취업 비자를 갖고 일하는 북한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러시아에서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5-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했던 100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국경 봉쇄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노동허가서가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운송망을 중지했고 이 때문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북한인 중 일부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월 12일 현재 아직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한 해 북한인들에게 16,613건의 관광비자와 1,345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장기간 국경 봉쇄로 북중 교역이 차질을 빚으면서 북한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봉쇄 조치가 최근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육해공 국경 전면 봉쇄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2개월째 이 같은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같은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30일 복수의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서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북한이 봉쇄 조치를 일부 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3월 말부터는 외부와의 인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에서 대중국 해운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움직임에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 준비를 위한 물자 반입이나 생활용품 가격 급등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경 봉쇄 이후 장마당 쌀값이 25% 이상 급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마당의 정확한 물가 추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교역 감소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년보다 23%, 대중 수출액은 72%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3월 지표까지 더해진다면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중 정부 간 공식적인 왕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코로나 대응을 비롯해 양국 간 소통과 모종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경 봉쇄 조치의 즈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위문 서한을 보내고 당 차원의 지원금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 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의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일 유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북한, 러시아, 이란 등 7개국과 함께 제재가 해당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저해한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유입을 막기 위해 28일을 기해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선 사전 승인한 인원에 한해 임시 통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팀슨 센터 윤순 중국 담당 국장은 30일 VOA에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한 감염 사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북중 국경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국 모두에서 완전히 통제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의 대북 지원 등 양국의 협력 강화 구상은 약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중 무역의 거점인 신의주와 단둥간 연결로를 정비하는 움직임도 최근 포착돼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와 연관된 것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또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24일자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에는 신압록강 대교의 북쪽 연결도로 옆 논밭에 큰 굴착 공사가 이루어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에 완공됐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시에 양국 정상이 개통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리크 아마드 외교부 부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0일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성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결론 내린 것처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건 오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신뢰성 있는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운동을 주도했던 손인식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탈북민 사회는 손 목사가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며 애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한인 북한 선교 기도단체인 그날까지 선교연합은 28일 이 단체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 우상무 실장은 이날 VOA에 손 목사가 지난해 10월 말 낙상으로 뇌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타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병원도 가족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목사님 혼자 계셨어요. 병원 안에. 요양병원에. 그러시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너무 좀 황망하고 좀 황당합니다.
올해 71살인 손 목사는 2004년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을 설립해 국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선교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기독교인들과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미국 의회가 2004년 북한 인권법안과 2013년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등 인권 관련 법안을 채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목사와 북한 인권 개선 캠페인에 나섰던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30일 BOA에 북한 주민들의 강력한 옹호자가 타개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I'm also brokenhearted about him because he was such a powerful advocat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very brave.
손 목사는 많은 저항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용감한 목사였고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기도 운동을 주도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손 목사는 10년 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한인 1세와 2세 등이 참가하는 횃불 집회를 개최해 미국 의회와 주류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동족들의 그 열악하고 참혹한 인권을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력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미 최대 강대국의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도전하고 또 호소하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강하게 의견을 내놓은 그런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입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Voice for Voiceless 캠페인을 펼쳤고 중국 당국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캠페인,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 통곡 기도회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3만 2천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민 사회와 교류하며 다양한 지원을 펼쳐 탈북민들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강철호 세터교회 목사는 VOA에 손 목사의 타계 소식에 탈북민 사회가 큰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함께했던 17년 세월, 제가 본 목사님은 참된 주님의 일꾼이셨고 분단된 이 나라와 동족을 위해서 그토록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특별히 우리 탈북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신 목사님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 목사와 협력해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아픔을 겪은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영혼 치유를 돕는 힐링킹덤 집회를 했던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그가 탈북 여성들에게 친정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가족하고 저희가 떨어져 있고 그 모든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 지나온 상처 같은 것을 보듬어 주고 그걸 정말 정상적인 이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탈북민들에게 삶의 희열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NGO 단체들 많은 사람들이 손인식 목사님 도움을 안 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저희가 늘 그랬죠. 우리 아버지라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탈북민들의 친정아버지라고 저희가 늘 그랬던 분입니다.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은 손 목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보내는 위험한 현장까지 방문해 격려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교나 북한 인권 분야에서 대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바로 10여 년 전에 직접 그 먼 미국에서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그 위험한 가스통차를 같이 타고서 그 강화도의 풍선 현장까지 방문하셨던 이렇게 행동으로 그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네.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손 목사의 이런 활동 때문에 과거 북한에 31개월간 억류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의 평양 기자회견을 열어 손 목사를 반복 인사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는 30일 VOA에 북한 당국자들은 손 목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하지만 손 목사의 활동이 북한에 미친 영향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손 목사님은 사실 가장 하기 힘든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정말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렇지만 뭐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하듯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돕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그 사역을 해왔고 이 두 가지는 계속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 목사는 지난 2013년 북한 인권과 선교 기도 운동에 매진하겠다며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조기 은퇴하고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국제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손 목사는 과거 VOA와의 인터뷰 때마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외부에서 지금 점점 더 알게 되고 외부 세계가 여러분들의 참혹한 그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세계 여론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평양과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더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십시오.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BNews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탈북 과정에서 박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남산에 자리한 여명학교는 70여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어렵사리 꿈을 갖고 가는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시련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열어 현재 고교 학력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는 한국 내 다른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달 이상 새 학기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차원에서 모든 초중고교의 개학을 연기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북 학생들에겐 한국의 여느 학생들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 가운데 10명 정도는 20을 갓 넘긴 나이에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탈북 청년들입니다. 기숙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원에서 정부 조치에 따라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 조명숙 교감은 학생들에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기숙사를 잃어버린 이들 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한 지방의 소형 아파트에서 월 40만 원 정도의 생계 지원금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포함한 의식주를 해결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나마 작은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명숙 교감의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또 여기 이제 사회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갇혀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는 그 임대 아파트라는 게 9평에서 한 14평 뭐 이런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면이 해소가 돼서 아이들을 좀 접촉하고 그 아이들의 좀 상처를 치유하고 좀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 거죠.
여명학교 학생들의 상당수는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지에서 긴 체류 기간을 거치며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탈북 이후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정체성 문제로 정신적인 상처 또한 깊은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뤘던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되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마련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데다 혼자 지내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안 그래도 빠듯한 학교 살림이 더 힘들어질까도 걱정입니다. 조명숙 교감은 학교 예산의 40%를 통일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나머지 60% 정도를 차지하는 후원금이 벌써부터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들은 이제 헌금이 줄었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후원을 뭐 못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전화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그러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1대1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대1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은 공부에 뜻이 있는 탈북 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 대학생들을 활용해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20여 개 팀이 운영 중입니다. 이 단체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탈북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시되는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90%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학원에 간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한국 학생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는 수업을 좀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대1로 수업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학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수업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또 좋아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대학생들 가운데는 외국인 학생들이 절반가량입니다. 이 단체에 인턴십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남바다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함께 자원봉사 외국 대학생들이 갑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1대1 맞춤 교육팀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위험하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냥 모든 학생들 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있어라라는 이제 그런 정책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좀 안전할 텐데 다른 나라들이 다 위험하니까 그냥 일단 다 돌아오라 이런 그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가기 싫은데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생겼죠.
또 종전엔 외국 자원봉사자들이 90일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을 오가며 일하는 게 가능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해외 입국자 2주간 격리 조치로 그럴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사회 최대 취약계층 중 하나인 탈북 청소년들이 교육으로부터의 소외는 물론 삶 자체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존 김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키 체크도면에 있던 벌목 사업장에서 검척 임무를 맡았던 존 김 씨. 러시아 드림을 안고 왔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녁마다 건설 현장에서 따로 일하면서 번 돈까지 빼앗기면서 당국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수년간 김 씨의 돈을 받아온 보위부 지도원과의 인연으로 대표부 건설 중대에서도 일할 기회를 얻었던 김 씨.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돼 체포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금 그때가 99년도 10월이에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대표부에 저를 지금 체포하러 갔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찰하고 안전부 보이지던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발을 구식의 신발, 진짜 제 신발도 못 신고 동복을 걸치고 뛰었어요. 저 잡히는 것도 중 그렇지만 지금 다섯 명이 지금 저기 숨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지금 방황이 시작됩니다.
건설 중대장은 김 씨의 행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과 압박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 씨와 함께 도망 다니던 사람들 사이에 불화도 잦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 사람들이 숨어 다니는데 러시아 경찰이 계속 잡힙니다. 잡히면 돈 주고 잡히면 돈 주고 하는데 그 돈이 안 되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또 싸움을 합니다. 잡히면 너 때문에 잡혔다 뭐 이러면 싸움까지 해요. 좀 집단이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으로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 배후 속에서 너네 너네끼리 살아라. 난 나오겠다. 그리고 나와서 저는 독립적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계속 건설하신 거예요?
건설을 했죠. 그래서 어느 큰 식당을 이렇게 건설하는 데서 일했어요.
당시 존 김 씨는 현지 러시아인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던 러시아인 가족. 김 씨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돌봐주는 기독교인 러시아 여성, 지금의 아내와 남다른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받을 때 없거든요. 저는 쌀 사 먹으려도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그 맞지 않은 빵 먹고 산다는 것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쌀 사다 먹고 이렇게 했어요. 약도 사 먹어야 되는데 약국 못 가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사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에 3월이 지금 거의 말이 돼가는 때 저희 친구가 그 지금 그 소박에 있는 친구가 하나 왔어요. 지금 속초에서 배가 지금 동춘호라는 배가 지금 첫 백두산 관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면 자르비너라고 있어요. 그 배를 거기 와서 지금 한국 분들이 백두산 관광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그래 그 첫 배가 들어오는데 저거 한국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다 말했는데 안 간데 너를 믿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이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나를 믿고 왔다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그 자르비나라는 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2000년 4월 한국 속초에서 출발해 러시아 자르비나 항을 거쳐 백두산을 관광하는 여행 상품이 등장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 씨는 친구의 권유를 만류하지 못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차를 타려면 그냥 못하거든요. 차장한테 돈을 배를 주고 그리고 차장 칼이 타고 블라지오스토크는 제가 한번 가봐서 또 생소하지 않아가지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 간 곳이 바로 저희 와이프 다른 오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거기 갔어요. 가니까나 누구도 몰라요. 자르비나 항을. 거기 사는 사람도. 그래서 물어보니까나 사직이 물어보니까 거기 저희 와이프 오빠가 그 당시 차 파킹장 경비를 서댔어요. 그래 오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자르비나 어딘가고. 그러니까 누가 안다고 대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들은 촉박한 거예요. 4월 9일 날이 지금 배가 들어오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르비나 항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마치고 동춘호 선장에게 접근한 김 씨와 친구.
500명이 타고 왔습니다. 500명하고 너희 3명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딱 자르더라고요, 선장이. 그래 나오고 다시 블라지오스토크 갔어요. 이제는 여기서 준비하고 뭐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일거리를 찾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해 12월 29일 날에 저 친구가 같이 일했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배가 또 들어오는데 자기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함께 가자던 친구는 동춘호의 밀양에 한국으로 가게 됐고 김 씨는 당시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제재가 가해질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 한국행을 접게 됩니다. 1995년 러시아에 처음 발을 디딘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러시아 여성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림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각 주마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 내서 그룹 발언 내보냈어요. 나라 이 구역별로 이렇게 잘해서 질서를 잡느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알고 거기 갔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북한 사람인데 이제 아이가 서인데 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어떻게 주면서를 해달라고.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았던 러시아 여성은 이민국에 남편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 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 들어온 걸 다 이렇게 써달라 해서 제가 언제 러시아에 들어갔고 어디서 생활해가 다 써서 줬어요. 그 한 달 만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인터뷰 다 했어요. 하니까 나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난민증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해주는 난민. 네, 2006년이죠. 그래서 난민증을 받았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11년 만에 러시아 난민, 더 이상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난민증을 받고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 사진이 다 그래서 그 결혼식 그때 한 겁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미국 내 탈북 난민 입국이 시작되던 해 존 김 씨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와이프가 어느 날에 수련회 갔어요. 한국에서 대학생 수련회 갔는데
한국으로 가셨다고요?
아,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희는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선교를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막 우리 와이프가 기도하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과 교회 수련회를 다녀온 아내가 뜬금없이 미국에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김 씨는 기독교인이 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아내의 말에 왠지 답을 찾은 것만 같았던 존 김 씨는 미국행을 결정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찾아갑니다.
네, 미국에 좀 보내달라 그랬죠. 왜 미국 가려고 하냐. 난 이거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공부하라 근다. 그러니까 난 난민대표부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난민대표부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분이 봤던 게 전화를 또 끊고 다른 러시아 사람 전화 줍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왜 한국에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는데 한국에 안 가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미국에 갈라 그런다. 그러니까 나 알겠다고 전화 또 끊었습니다. 집주소랑 대달해서 다 줬죠. 한 달 만에 비행기표 내려왔습니다. 가족이다. 한 달 만에.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존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3월 31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한 데카르트가 프랑스 중서부 지방 투렌의 라에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18살이 되던 1606년 라플레슈 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라플레슈 학원에서는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몸이 허약했던 데카르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허용됐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 사색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라플레슈를 졸업한 후 푸아티에 대학에 입학해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1616년 법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이 되던 1618년부터 여행을 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합니다.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의학자이자 수학자인 이삭 베크만을 만나 교류하면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당대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학문에서 기초를 세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는 왜 생겨났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등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모두 의심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철학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고 스웨덴에 간 다음해인 1650년 5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889년 3월 31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 에펠탑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됩니다.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념물들 도안 가운데 구스타프 에펠의 디자인이 선택된 것입니다. 파리의 상징이 된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엑스포 만국 박람회의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현재 에펠탑은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지만 당시 파리 예술가와 시민들은 에펠탑을 철골 괴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 에펠탑과 같은 추악한 철덩어리를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에펠탑은 한때 철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위기를 면했고 1930년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에펠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